직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는 걸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는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30년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변호사 도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 변호를 쭉 하고 나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은 그 벨릭스 총독의 말을 듣고 앞서 더둘로가 한 변호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23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더둘로라는 사람은 변호사지만 돈을 받고 또 바울에 대해서 거짓 고소를 쭉 하게 됩니다. 어쩌면 벨릭스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거짓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떤 물질에 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장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벨릭스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이제 그의 신앙 고백과 함께 자신을 변호하는데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의 죄를 말하기를 소요죄, 반란죄,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 죄를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씩 하나씩 대변을 하는데 먼저 소요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5일은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소요를 일으킬만 하고 군중을, 무리를 이끌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을 뿐더러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요죄를 일으켰다면 그것을 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본 사람이 없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소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란죄에 대해서는 더둘로라는 사람이 앞서 24장 5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두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반란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가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 그 구약의 성경을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믿는 것처럼 자기도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는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그를 변론하면서 특별히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이 벨릭스 총독 앞이나 무리 앞에서 하는 그 고백은 완전한 부활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구원과 멸망이라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이 변론하는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성전을 결코 더럽힌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올라왔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예수의 사랑을 전하러 온 것이지 결코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또 자기는 그 일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바울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또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아주 논리적이고 또 바울이 학적으로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벨릭스 총독이 듣기에도 질서가 있고 논리가 있고 어떤 것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벨릭스 역시 그걸 인정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신문하는 것을 연기시키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듯이 바울의 동료들이 그를 챙겨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어쩌면 바울이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벨릭스 총독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될 텐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질서 있게 말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는 하나님 앞에 양심껏 행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꺼리낌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이 바울이 받아들이고 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이 보는 것 앞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믿은 대로 실천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읽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에 적용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고 풀어야 할 과제인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론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쭈뼛쭈뼛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각오가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총독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제시하고 또 자기를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 대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를 로마로 보낼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정말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총독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빌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복음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이런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앞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나눌 때에는 정말로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쭈뼛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바울처럼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양심껏 살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 양심이 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또 보이는 사람 앞에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며 또 복음에 대해서는 늘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바울처럼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귀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다스리는 말씀이 주도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오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고백으로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다 살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바로 잘 알고 있는지, 삶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 확신하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혹이나 벨릭스 총독처럼 그것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재촉하시고 밀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양심에 끄지 않도록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각오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듣고 행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모든 걸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마음먹은 곳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와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또 마음이 상하여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이니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지하게 대하고 이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총도 입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자체가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앉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향기오니 기도하는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